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샘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악한 것을 뿌리지 않고 선한 것만 심으셨나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도 굉장히 오래되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한 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올해 대학교도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전에 선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며칠 전에 남조선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 도와주면서 저한테 선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저한테 그런 마음이 생긴 것도 은혜여가지고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도 한 주 동안 잘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할 때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고 또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맡기며 다시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거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사사기 9장 57절과 10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의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사사기 11장 1절과 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큰 용사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10장 17절을, 진양쌤이 10장 18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쳤고
길르앗 사람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기에 모였을 때 길르앗 백성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것이냐 말하며 먼저 나가서 싸우는 자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길르앗 백성과 지도자들은 누가 총대를 메고 나설 것인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1장 1절과 2절을, 보명쌤이 11장 3절을 읽어주세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돔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길르앗 사람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 큰 용사지만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 이복 형제들은 입다가 아버지의 집의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그 형제를 피하여 돔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잡다가 무리가 입다에게로 모여와서 입다와 함께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1장 4절과 5절을, 보명쌤이 11장 6절을 읽어주세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돔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자 길르앗 장로들은 어떻게 하나요?
돔 땅에 살고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르앗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자 뻔뻔하게도 그들이 버리고 내친 입다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입다에게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어 암몬과 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1장 7절을, 진양쌤이 11장 8절을 읽어주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한난을 당하였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게 과거 그들이 자신을 천대한 사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앞장서주기만 한다면 입다를 길르앗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1장 9절을, 보명쌤이 11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길르앗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의 계속되는 요청에 어떻게 하나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만 앞장서주면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길르앗 장르들의 약속을 재차 확인합니다.
또한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길르앗 장로들의 약속을 확인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언어로 약속을 확증하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1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그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은 대적이 쳐들어와도 전쟁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어 그들에게 버림당하여 잡류의 머리가 된 입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한심하고 비참한 현실은 무엇으로 인한 결과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심판받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11장 12절을, 제가 11장 13절을, 진양쌤이 11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군이 이제 그것을 화평이 다시 돌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다가 사자를 보내어 암몬 자손의 왕에게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지 묻자 암몬 왕은 뭐라고 말하며 그 말에 입다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취한 자신들의 땅을 돌려받으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의 땅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1장 16절을, 제가 11장 17절을, 보명쌤이 1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입다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인 에돔, 곧 모압 자손에게 어떻게 행했다고 말하나요?
에돔 왕에게 모압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압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땅의 경내에는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둘러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신명기 2장 19절을 읽어주실까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형제라 할 수 있는 모압 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암몬 자손의 땅도 빼앗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시니 신자들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사사기 11장 19절과 20절을, 보명쌤이 11장 21절과 22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러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져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봅까지와 강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입단은 암몬 왕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아르논에서부터 야봅과 요단까지 이르는 땅이 누구 땅이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어떻게 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그 땅은 원래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지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모리 왕 시온이 지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침으로 하나님이 시온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단은 암몬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이르는 땅을 빼앗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1장 23절을, 보명쌤이 11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 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입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왜 합당하고 당연하다고 말하나요?
암몬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인 그모스가 주는 땅을 차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듯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나라와 민족의 전쟁은 곧 그 민족과 나라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와 민족의 신이 전쟁에서 패한 민족과 나라의 신보다 강하고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입단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학적인 생각과 믿음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일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1장 25절을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보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입단은 암몬 왕에게 누구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으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냐고 말하나요?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없으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발락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그럼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쌤이 민수기 22장 2절과 3절을, 보명쌤이 여호수아 24장 9절을 읽어주세요.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때에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두렵고 그냥 싸워 이길 자신이 없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입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1장 26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의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번에 입단은 무엇을 근거로 암몬 왕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주장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왕이 빼앗으려는 성읍들에서 3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 성읍을 차지하려 하냐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300년 동안이나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땅에 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봄양쌤이 사사기 11장 27절을, 진양쌤이 11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거든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도다. 원컨대 심판하는 여호와는 오는 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이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으로 입다는 뭐라고 말하므로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일이 악한 일임을 밝히 드러낼까요?
입다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암몬 왕은 이스라엘을 쳐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입다는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을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우리 시대 신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공격과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안 식구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에 잡류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다는 출신 성분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길라 장로들이나 암몬 왕과 논쟁하는 입다를 보면 그는 버림받아 밑바닥 인생을 산 것과는 다르게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나요?
이스라엘 역사를 훤히 알고 있고 판단력도 좋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입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과 환경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큰 용사로 준비시켰습니다. 북조선 가운데도 북조선의 신자들을 구원하고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북조선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사사기 11장 1절과 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입다처럼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점이 참 깊게 와닿았는데요. 저 또한 지금의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안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일을 안 하는지는 안 하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게 예수님이 저를 키우려고 또한 때에 사용하시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참 깊게 와닿았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는 내 상황만 바라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으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큰 용사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큰 용사를 준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품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로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시며 사시는지요? 작은 약속이라도 잘 지키면 보통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북조선 성도님들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내용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암송 구절로도 유명한 빌립보서의 핵심 말씀 중 하나입니다. 두 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의 문장 구조가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행하면 저것이 된다라는 식의 조건과 결과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결과의 구조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구조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 이런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과 2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징계와 저주가 임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네, 복과 저주의 길에 대해 약속을 주신 건데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임하거나 저주가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약속을 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약속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기에 이 약속의 효력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명기의 약속은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임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징계와 저주가 무조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을 성장시키기 위해 교육적인 차원으로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약속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약속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은혜라는 것도 노력이나 공로가 없이 공짜로 오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해도 은혜를 주시니까요.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의 방향성과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도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응답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약속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녀들이 학생일 때 부모님들은 간혹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면 이런저런 선물을 주겠노라라고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잘하게끔 독려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런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하는 부모님 마음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오른다라고 해서 부모님의 일상에 무언가 현실적인 유익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의 삶에 유익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약속을 한 것이죠. 게다가 자녀가 결과적으로 성적을 못 올렸어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부모님은 합당한 선물을 자녀에게 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보이라고 계속 잘하라고 격려하며 선물을 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해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방향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특징은 마음에 담긴 방향성을 모시고 그것을 중요히 여겨서 응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원리는 구약 레위기에 나타난 소제 제사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는 개념에 나타나는데 이 말에 마음에 담긴 방향성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즈카라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아즈카라라는 것은 곡식 제물 전체가 아닌 곡식의 한 움큼 정도의 일부만을 드려도 그것을 제물 전체로 받아주시는 은혜의 법도를 의미합니다. 곡식 제사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불에 태워 올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곡식을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즈카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은혜의 시선으로 보시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직 미완성이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그 마음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체로 여기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은혜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염려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감사하려는 마음을 보이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약속하신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은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켜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은혜를 끌어낸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꼭 해내야만 은혜를 주시는 분,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중심 하나만 보시고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분명히 정렬해야 합니다.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향한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다가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이 약속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붙드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고만 기록된 것이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평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은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정작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만 기록된 것이 특이하긴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함이 있으신데 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이 없으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상위 개념이 마음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과 좌절과 답답함을 가진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건강 문제로 기도하던 사람이 치료를 마치고 의사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여전히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어서 작은 통증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병은 사라졌지만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문제인 겁니다.
저의 주변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일자리 문제로 염려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취업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라고 늘 말했거든요. 다행히 그 친구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됐는데요. 얼마 안 가서 다시 더 큰 불안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오래 못 지키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가 생겼던 거죠.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생기지 못한 거죠.
저는 인간관계 문제로 평강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 친구가 다른 친구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갈등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 갈등이 잘 정리돼서 관계가 잘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상처와 경계심이 남아있더라고요. 언제 다시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민함 속에서 피곤하게 생활한 것을 봤거든요.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결국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어떤 염려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나 염려가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마음의 왕좌에 앉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만일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는 또 다른 염려를 만들어내고 그 염려에 묶여 살아가게 되겠네요. 염려가 모양만 바뀌어 다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하나씩 제거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인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문제와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진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니이다. 아멘.
천만 명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즉 염려와 문제가 가득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고 고백한 말씀이네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에 매달리지 않게 돼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의 해결이든 기다림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음을 신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안심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기에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작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은 문제 해결보다 더욱더 놀라운 은혜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철저하게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셔서 반드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뒤집어 생각해봐도 유익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느냐, 언제까지 감사해야 하느냐, 바로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의 평강이 확실하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있게 되면 염려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더욱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이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거리는 매번 얼굴을 바꿔서 찾아오기에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 마음이 성숙하고 강해져야 염려에 이끌려 사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질 때 어떤 문제든 결과에 구애받지 않게 되어서 우리는 마음에 평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으셔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분은 오늘 내용을 나누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우리가 무엇을 완벽하게 이루어야만 얻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를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문제 해결이 되어야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삶이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이 큰 은혜로 와닿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걱정되고 불안해져서 힘든 일이 좀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연약한 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향하려는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끌려가기보다는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제 삶이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을 자매님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요즘 들어서 육체가 피곤해지는 날이 많아서 그런지 마음도 같이 피곤해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매일 기도는 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는 마음의 허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직면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염려에 이끌려서 문제의 답을 구하는 그런 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문제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의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 기본적인 진리의 내용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